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전도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 이 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시작된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미리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왔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조금 있으면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다. 나는 꿇어 엎드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세례자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분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매우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곧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으며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다. 그 뒤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는데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곧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데리고 일하던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 뒤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마을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의 율법 선생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회당에 있던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당신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악령은 그 남자가 온몸을 떨며 발작하게 만들었다. 그러고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에게서 나왔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서로에게 물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도 권위 있게 가르친다. 그가 악령들에게 명령을 내리니 그들도 순종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여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예수와 제자들은 곧 회당을 떠났다. 그들은 모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는데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과 함께 갔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시몬의 장모가 병난 것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부인의 몸에서 곧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았다.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기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 해가 진 뒤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많이 데려왔다. 그 가운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다. 온 마을 사람이 그 집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병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 귀신들도 많이 쫓아내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에게 말을 못하게 하셨다. 귀신들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수께서는 매우 일찍 일어나셨다. 그리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와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그분을 찾아다니다가 기도하고 계신 예수를 보았다. 그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서 가까운 곳에 여러 마을이 있다. 거기에 가서도 가르쳐야겠다. 이 일을 위해 내가 온 것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께 간절히 청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가엾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그래, 너를 고쳐주고 싶다. 깨끗하게 나아라. 그러자 그의 병이 곧 나았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아무에게도 이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여 몸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자기의 병 나은 이야기를 퍼뜨렸다. 이일 때문에 예수께서 더는 마음대로 마을에 드나드시지 못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마을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곳에 머무셨다. 그런데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
내게 주신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잠언 제8장.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어리숙한 사람들아, 너희는 명철을 배워라. 미련한 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배워라. 너희는 들어라. 나는 옳은 말만 하고 내 입술로는 바른 말만 한다. 내 입은 진실을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한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우러운 것뿐이며 거기에는 비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다.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옳게 여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바르게 여긴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맺어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너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이지만 이런 입장에서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속속히 다 밝히고 있지만 천사에 대한 속성이나 성품 그리고 생애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육신을 입고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한 존재들, 그러면서도 역시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타나기도 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존재들입니다. 물론 유다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6절입니다. 일련의 반역한 천사의 무리들도 있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받들며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도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려는 성품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전쟁을 감당하는 천사장이 있는가 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앞부분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제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유다서 9절이고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리고 21절 12장 1절 같은 표현이 그것들입니다. 평화의 소식을 알리는 천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천사들의 역할이나 급수가 다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위해서 배정된 천사가 있는 것처럼 기록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1장 4절에서 2장 18절의 말씀이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주님을 증거하지만 먼저 1장을 다루면서 천국의 왕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심을 증거하는 중간의 8절에서 12절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4절에서 7절과 13절, 14절을 강론하겠지만 순서에 의해서보다는 같은 내용들을 짝지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과 6절 말씀 중심으로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예수기도입니다. 예수기도께서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은 그의 이름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비교될 수 없는 아들과 종의 신분뿐만 아니라 마치 복음과 율법과도 비교될 수 없는 주님은 주인이시고 천사들은 같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보다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지위와 신분에서 비교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사야가 몇 가지로 비유함을 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마치 지음을 받은 질그릇과 토기장이에 비유되는 것과 같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 45장 9절입니다. 너희의 폐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 29장 16절 그리고 64장 8절입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라고 해서 천사들도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지만 예수도는 죄인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심지어는 죽을 수 없는 천사보다 더 낮아지기까지 하셨음을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2장 7절 9절라는 표현 속에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죄인된 사람들을 위한 희생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영광을 얻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6절 상반절에는 당연히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실 약속이고 처음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과 희생을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의 때는 독생자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은 물론 모든 천사로부터 영광을 취하실 것을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6절 하반절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왕래하시며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옆에서 그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한낱 나사렛의 이름 없는 선자 정도로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를 거역하던 사람들은 물론 모든 인류가 그의 위엄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러한 사실을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6절에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5절 그리고 13절 말씀 중심으로 천사들에게는 아들의 권위를 약속하신 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셨음을 난해주에 보는 대로 구약 성경을 모두 7번에 걸쳐서 인용하면서 증거합니다. 시편 2편 7절, 사무엘하 7장 14절, 시편 97편 7절, 시편 104편 4절, 시편 45편 6절에서 7절,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은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중략하고 나왔다는 시간적인 개념이나 마치 사람이 자식을 낳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5절 하반절인데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예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계보에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상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5절은 전반절이 예수도께서 아들 되심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도의 아버지 되심의 의미를 두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천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3절에서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냐 한 것 역시 메시아 예언에 가장 자주 인용되는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언된 이 말씀을 어느 천사에게도 묻거나 적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과 위엄을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 물어본 일도 없을 정도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렸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불의는 천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위엄을 아들에게 주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7절과 14절 말씀 중심으로 천사들은 오로지 섬기는 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천사의 역할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는 천사로서 부르시기 위하여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심의 바른 이해와 역할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데서 이 부분을 천사의 존재와 더불어 돌아봐야 할 중요한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7절에 하신 역할을 먼저 보게 되는데 여기 바람으로 또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했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도 구약 성경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이 과정에도 천사가 역할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죠. 앞에서 자신의 분수나 위치를 다시 거론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천사들처럼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하여 자기들의 역할을 하려는 모습을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에게서 배웁니다. 언제나 무엇이 중심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함을 생각하게 되는데 천사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섬김을 위하여 피조되었는데 그것도 현실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예배자로 지심을 받은 천사들의 찬양보다도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내용은 잠언 13장 17절부터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네, 여기서 사자, 사신 등은 불일사자를 써서 말을 전달하고 기묘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요즘처럼 통신기술이 아주 발달한 시대에도 말을 전하는 사람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을 전하도록 시킬 때에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키는 것인데 자기를 믿고 일을 맡긴 사람의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을 시킨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도 재앙에 빠집니다. 17절 하반절에는 상반절의 악한 사자와 반대되는 충성된 사신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양약, 그러니까 좋은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심부름꾼을 군사용어로 전령이라고 하죠. 상반절에서 본 악한 전령은 긴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도 재앙에 빠집니다. 그와 달리 하반절에서 보는 충성된 전령은 공동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전령이 필요한 경우는 양측의 관계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심부름을 맡은 전령하고 연락조차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령은 우리 쪽의 책임자들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한편으로 상대방의 제안도 들으면서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상반절 내용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악한 사신이 초래한 혼란도 충성된 사신 덕분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전령 정도의 그런 중차대한 임무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말을 지혜롭게 전해야 하는 상황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그럴 때 책임감 있게 양심적으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모두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우리가 됩시다. 이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에서는 악한 사신과 충성된 사신을 대조했고 18절에서는 교화할 수 없는 사람과 교화가 가능한 사람을 대조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내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일 없이 윤리적으로 올바름을 유지하면서 가정과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도 꾸준히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살아가다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잘못된 길에 빠지기도 하고 미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는 끄떡 없어 하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범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 시작할 때 훈계를 들려주는 사람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듣더라도 참으로 큰 복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 묶어서 말하면 수치스러운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가난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을 버리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경계를 받는 자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훈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웃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웃의 평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웃이 사람을 보는 눈은 굉장히 정확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인이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문제는 앞서 3장 3절과 4절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앞서 3장에서는 인자와 진리, 즉 진실됨을 습관으로 삼으면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13장에서 추가된 모습, 그러니까 훈계를 받아들이는 태도까지 몸에 밴다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높아지겠죠. 이제 13장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모든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가 마음에 바라는 바를 이룬다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12절 하반절에서는 소원을 이루는 것을 생명나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2절은 부정적인 내용이 상반절에 먼저 나온 경우이고 여기 19절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이 하반절에 배치되었습니다.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은 상반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19절에서는 소원을 성취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반절에서 미련한 자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19절 상반절에서 소원을 성취한 사람은 지혜롭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바라던 바를 이루었고 그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기에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9절 하반절에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하지만 삶의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악에서 떠나는 것임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부릅니다. 데니 페트릴로는 월간 Truth for Today에 잠언 13장 관련 글을 기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리석은 길을 가면 부정적인 결과만 생길 뿐인데 왜 사람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일까요? 네, 당연한 질문인데 저 자신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 질문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고집스럽게 계속할까요? 그 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잊고 사는 세계에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확실히 심어주고자 하는 거짓말은 어리석은 길을 계속 가면 된다는 착각,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계속 가면 물질적인 풍요가 따라온다는 망상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즉 가려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네,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처럼 충성된 일꾼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이 힘써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에 담긴 은혜와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 13장 19절 하반절에서 본 사람도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빈틈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나의 삶을 장악하고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미련한 길을 걷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